1월부터 이제 교회력으로는 그 새로운 그 연도가 시작이 됩니다. 새 교회력이 시작이 되지요. 그 2003년도 그 새 교회력은 성탄절 직전, 12월 25일 직전 4주 전부터 그 시작이 되는데, 그 4주간의 기간을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부르지요. 대강절, 기다릴 대자를 써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주님 기다리는 절기.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 기다림도 두 종류가 있지요. 기쁨과 즐거움, 행복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기다리는 기다림도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기다리는 기다림은 늘 그 끔찍한 기다림이지요. 갚을 길이 없는데 빚장이가 정해놓은 그날을 맞이해야 하는 기다림은 그 자체가 고통이겠지요. 수술이 잘못되면 죽을 수 있다는 이런 근심 가운데 수술 날짜를 정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 거기도 참 죽을 맛이겠지요. 더더욱 죽을 맛은 사형수가 사형 집행 날짜를 앞에 두고,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지만은 그 날짜를 두고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림, 그 불안과 두려움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기다림은 없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기다림 중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즐거운 기다림도 있습니다. 우리 여기는 청년부가 아직 없는데, 결혼날을 잡아놓고 그날을 준비하는 신랑 신부의 기다림은 행복 그 자체입니다. 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전역할 날을 달력에 표시하면서 기다리지요. 거꾸로 다름에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하면서 고통스러운 그런 삶도 있었지만은, 전역을 앞에 둔 말년 병장들, 그 기다림은 즐거움입니다. 그 다음에 형기를 얼마 안 남겨두고, 이제 내일 모레면 감옥문을 나간다 하는 이런 죄수들이 기다림, 이건 참 좋은 기다림이죠. 우리 신앙도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자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걸 무슨 신앙이라 부르나요? 재림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그 기독교의 그 교리 가운데 창조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 신앙이 있고, 십자가 신앙이 고난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부활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림 신앙. 이게 기독교가 이 네 개의 기둥 위에 서 있는 집과 같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서 이렇게 그 교리를, 그 교리화를 만들어 봤더니만 네 개의 기둥으로 이렇게 기독교가 떠받쳐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의 재림신앙은 참 중요한 교리입니다. 30절에는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9절에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라고 기록되어 있고, 44절에는 인자가 오리라 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인자가 누굴까요? 우리 주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라는 분이 오신다 말씀하실 때 자신을 제외한 다른 제3자를 인자라고 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맥으로 보면 그러실지라도 제3자가 인자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공간복음서에서 말입니다. 그 공간문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할 때 내가 라는 말보다는 인자가 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인자. 인자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름 가운데도 강인자, 박인자, 인자가 참 많아요. 그 인자를 가르친 건 아니고 또 인자에서 어질린 자를 써가지고 사람 자자 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또 읽으면 또 그것도 안 돼요. 인자라는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아람어로 된 글자인데요. 더 정확하게 번역해 보면 그 사람의 아들, 정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긴 한데 앞에 정관사 덜을 붙여서 그 사람의 아들, 한 사람의 아들, 어떤 사람의 아들이라는 문구에 정관사가 붙어 있는 수거가 인자입니다. 사람의 아들, 영어로는 the son of man이죠. 자, 우리 주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지칭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노션을 가지고,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그 어떤 천상적인 존재, 천상의 메시아가 하늘 구름을 타고서 항상 계시는 하나님께로 인도되고 그 천상의 메시아에게 그 모든 권세가 위임된 사건이 다니엘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입니다. 바로 구름을 타시고 영원부터 계시는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어떤 사람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인자라 말할 때. 그 당시엔 아무도 이 의미를 몰랐어요. 인자라는 의미가 무슨 말인지. 그 천상의 존재, 구름을 타고 또 영원부터 계시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되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수여받는 그 환상, 그 환상을 이렇게 그 예수께서 그 환상 속에 나오는 그 인물이 누구라고요? 바로 자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인자라고 이야기할 때 들어있는 의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자인 우리 주님이 역사 세계 속에 들어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구약의 예언대로 우리 주님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역사 세계 속에 오셨습니다. 목사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서 3년간 사생활 30년간 사시고 3년간의 공생애를 사신 다음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40일 동안 자신이 다시 사셨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세계는 뭐를요?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종말의 시대가 계속되나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종말은 지금까지 2000년간 이렇게 쭉 늘어졌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늘에 오르신 우리 주님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이것을 예수의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의 재림은 역사의 끝에 있을 마지막 사건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을 단순히 뭐라고 불렀을까요? 별명이 있어요. 예수님 별명이 오실 이. 이거를 그냥 자음접변으로 그냥 부딪히면 오시리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오실 이 그러면 누구나 다 알아요. 예수님이라는 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오신 하늘에 오르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영광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주님 예수님을 어떻게 부를까요? 다시 오실 분, 다시 오시기. 초대교회는 오실이라고 불렀는데 우리는 다시 오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실 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하늘에 오르시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의 눈이 보는 가운데 예수의 제자 500여 명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모습을 눈과 눈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쭉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로켓 타고 올라간 건 아니고요. 그냥 올라가셨어요. 이거 신화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2000년 전에 예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사도행신경이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듯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초림에는 참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얼마나 초라했어요. 산방도 없어가지고 어디에? 아니 말구에서 태어났잖아요. 오늘 자매들 가운데 말구에서 출산해 보신 분. 다 병원에서 알락하게 출산하잖아요. 오, 이게 막판에서 태어나고. 참 초라하게 이럴 데 없어요. 그러나 재림 때에는 영광의 주님으로 심판주의 권세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이것이 인생들의 지대한 관심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000년간의 교회 역사에서 늘 화두로 대두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 날짜 맞추기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재림 날짜에 온 마음이 꽂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무엇이라 부르나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라 부릅니다. 교회사 2000년 동안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수없이 많았어요. 수없이. 그러나 그들이 내세웠던 예수의 재림 날짜는 하나같이 모두 틀렸습니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1994년도 뭐예요? 2월 며칠이죠? 그 뭐지? 뭐더라? 예. 그 요게 메드포드에 가면 아, 그 뭐죠? 그 전부 때 아직도 붙어 있어요. 전부 때 30년이 지났는데 붙어 있어요. 내가 재작년인 거 봤어요. 참 이게 끈질겨요. 틀릴 수밖에 없는 일은 오늘 본문 36절에 보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데도 날짜 계산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말이에요. 틀린 날짜를. 우리 교회 함께 있는 이 제7일 안식일 교회도 근원을 찾아가면 그 시작한 분이 시한부 종말론자입니다. 그게 틀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내려온 거지요. 근원이 거기에요. 거기도. 성부 하나님이 많이 알고 있다는 상황인데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자신들이 안다고 그래요. 재림 날짜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모르는 상황인데 자기 친애들은 안다고 허풍을 뜹니다. 우리보다 지금은 영적으로 월등히 뛰어난 하늘의 천사들도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데 친애들은 안다고 막 나팔릅니다. 도대체 하나님만이 아시는 예수의 재림 날짜를 그들이 어떻게 알던가요? 성경을 조금만 들여다보고 알았다면 사람을 속이는 그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주장에 흔들리지 않겠지요. 성경을 모르니 그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에게 휘둘려서 배가 망신당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쫓아다니리라 직장 생활 등한하니 직장 생활을 잘리지요. 가진 재산 다 팔아서 헌납하니 알거지가 되고요. 기다려보았지만 예수님은 안 오셨고 그야말로 인생 꽝입니다. 꽝.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예수의 재림은 미래에 있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언제 일어날 것인가를 알아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날짜가 언제가 되더라도 그 실제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가 아니고 오늘도 준비된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 내일 오신다 해도 오늘 내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라는 것이 재림에 대한 우리 주님의 교훈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는 역사의 시발점에 서서 역사의 종말을 보고 준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사자성어 가운데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근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있지만은 천년만년을 이 땅에 살게 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크나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에 우리가 당할 일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내일 내 삶이 이 세상에서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 대해서 어떤 준비가 되었습니까? 갑자기 우리가 죽음을 맞는다면 허둥지둥거리겠지요. 우리가 한 번은 죽는데 그 죽음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 놓고 있는가 말입니다. 마치 천년만년 살게 되리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내 바로 내 코앞에 죽음이 닥쳐왔는데도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껏 준비했다는 게 뭘지요? 수위 준비하고 자식들에게 장례를 이렇게 저렇게 치르라고 훈수하면서 윤장 써놓는 정도가 아니던가요? 그러다가 조금 더 오래 살면 간수하고 있던 수위 꺼내보고 흐뭇해하고 다시 집어넣고 이러다가 죽지 않던가요? 이것이 지혜로운 자입니까? 저희 어머니도 90 거의 가까이 다 채우시다가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수위를 언제 준비하신지 아세요? 아, 60살부터 준비하셨어요. 30년을 가끔 보면 그거 꺼내놓고 보고 뭐 했다가 다시 싸가서 올려놓고 30년을 30년인 걸 땡겨다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천국 들어가 계시는데 같이 물어봐야 되겠어요. 왜 그러셨냐고. 진정으로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는 뭡니까? 지금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이 시점에 죽음 전후의 세계는 어떤 세계이고 나는 그 세계에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될까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준비하는 자가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역사의 시발점에 서서 역사의 종말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자가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란 말입니다. 죽음 저 너머의 세계, 그 세계는 허상이 아니라 실상의 세계입니다. 거울에 비친 상, 실상일까요? 허상일까요? 허상이에요. 오늘 교회 나오면서 다 샤워하셨죠? 하고 뭘 봐요? 그 다음에 거울을 봅니다. 거울에 비친 그 상이 실상인가요? 허상이요? 허상이지요. 거울을 탁 깨뜨리면 상이 사라집니다. 왜? 허상이기 때문에. 그 거울 깨뜨린다고 내가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요. 허상이니까. 그러나 실상은 뭐예요? 그 창문 전원의 세계 보세요. 나무가 있고 가로등이 있고 도로가 있고 뭐 담벼락이 있고 그래 저거 없애자면 유리창 한번 깨볼까요? 유리창 깨도 저거 안 없어져요. 왜? 실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모두 창문 밖의 세계는 실상입니다. 유리창이 깨져도 창문 밖의 세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거울의 세계는 거울이 깨지면 상이 사라져버립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허상일까요? 실상일까요? 허상이라면 여기 모인 분들이나 저나 이 참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비참한 사람. 없는 것 때문에, 없는 것, 그게 있는 건 줄 알고 아둥바둥 이렇게 주일날, 금요일날 새벽에 구역 모임에 사요 성경 공부에 나와 있으니까 이 얼마나 비참하냐 말이에요. 이 실상의 세계는 내 상상력이 만들어내놓은 세계가 아니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세계는 엄연히 존재해 있는 세계고 내가 죽음 이후에 경험하게 될 실상의 세계입니다. 실상의 세계는 두 종류의 세계가 있습니다. 죽음 전후의 세계. 하나는 빛과 사랑이 충만한 천국이고 다른 하나는 어둠의 세계인데 견디기 힘쓴 고통에 휩싸여 있는 지옥이라는 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 어느 세계에 들어가서 그것도 영원히 살게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다음 세계는 우리 육신의 세계처럼 이러한 일시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한번 결정되면 그 결정이 영원히 지속되는 세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땅에서 잠깐 사는 것과 같은 세계가 결코 아닙니다. 그 세계는 한번 들어가기로 결정되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세계에 들어갈 때 잘 선택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처음에 지옥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천국 들어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 그럼 나 예수 믿는 거 좀 보류할래요. 여기서 뭐 즐겁게 살다가 내 원하는 거 마음대로 하다가 가버리 지옥이네? 그 다음에 죽음이 천국에 있어. 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가죠. 안 그럴래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믿고 갈래요? 근데 천국 가면 다음 세계 들어가면 이게 안 바뀌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 죽음 이후에 내게 닥쳐올 운명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미국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사람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소생한 사람들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임사체험한 사람들이라 그리고 나사로 신드롬이 있는 신드롬이라 그러지요. 의사가 죽었다고 선포를 선언을 하지요. 며칠, 몇 시, 몇 분에 임종했습니다. 의사가 선언을 합니다. 근데 몇 시간 후에 깨어나고 하루 이틀 뒤에 깨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그렇게 깨어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깨어난 다음에 뭘 하는 줄 아세요? 다음 세계가 존재하는 줄 알고 그 세계에 대해서 온 힘을 다해서 탐구하더랍니다. 우리는 그거 알려줬잖아요. 그 다음 세계. 예수께서 그 실상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가 참된 것인 줄 알고 뭐예요? 열심히 탐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4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인류 역사의 종말에 있을 사건입니다. 그것은 동화나 전설이나 혹은 인간의 지성이 만들어내놓은 허구나 소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 면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는 예수의 재림입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예수의 재림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새하늘 새 땅이라고 부릅니다. 신천지. 아, 좋은 말을 갖다가 이 이단들이 쓰는 바람에 우리들이 못 써요. 신천지 얼마나 좋아요. 새하늘 새 땅.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러한 신국을 건설하여서 완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시대에는 예언이 되었고 신약시대에는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이 되었고 그 완성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에 되어집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인데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서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관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떡딱거리면서 흘러가는 일반사 속에 구원사, salvation history를 두어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깨어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각성하라는 말입니다. 잠자거나 졸지 말고 눈이 또랑또랑하게 눈뜨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왜 그런 영적인 각성이 필요한가? 예수께서 다시 오심이 예고는 되었지만은 정확한 날짜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노아 때의 홍수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덮친다는 것을 종말이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노아 시대 때 백성들은 노아가 장차 올 물심판에 대해 외쳤지만은 아무도 그것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즐겼습니다. 마침내 비가 시면에 내립니다. 홍수가 일어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자신들이 멸망당하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방주를 산미 지었거든요. 물이 무릎, 허리, 목까지 차니까 어디로 피했겠어요? 산으로 도망갔겠지요. 도망가서 방주인데 가지고 두드렸을 건데 방주문이 열리나요? 하나님이 타다 걸었는데 그 누가 열어요? 물심판이라는 종말론적인 사건을 그들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노아는 그날과 그때인지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준비했습니다. 몇 년간? 120년간을요.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하나님이 노아의 여덟 식구를 배에 집어넣고 하나님이 문을 밖에서 잠가버렸습니다. 안에서 못 내려요. 인자하신 우리 주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이렇게 임하신다고 말입니다. 전혀 예기치 않았던 그 시점에 우리의 인류의 멸망이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요. 우리 생명이 땅에서 다 끝나면 뒤에서 셔터가 탁 내려주고 앞에 있는 셔터가 열리는데 거기서 화막, 불구덩이 앞에 다가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하는 다른 이유를 도적의 이미저리를 사용해서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적이 집에 구멍을 뚫고 침범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도둑이 집에 올인하는 예감이나 정보가 있으면 그날 밤에 자지 않고 눈을 부라려 뜨고 도둑을 맞아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의 임하심도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예고하지 않은 때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이 임하시면 참 부끄럼 없이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오셨는데 아 주님 안 돼 조금만 기다려요 준비 안 돼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고 없이 신방을 가면 아 목사님 밖에 기다려 30분이나 기다려야 돼. 집 정리하냐. 부부는 집 정리하는 걸 보러 간 게 아니고 사람 보러 갔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주님 오시면 언제든지 어서 오십시오 주님하고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역사의 종말에는 하늘에 오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날짜 안 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무시해 버리세요. 그렇게 늘 영적으로 각성하여서 주님이 하시라도 오시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 준비하지 못한 이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약간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성도들처럼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들이 또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역사의 시발점인 지금 현실 세계에서 아직 도래하지는 않았지만은 역사의 종말에 일어난 일을 미리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며 즐거워하면서 놀고 있을 때에도 역사의 종말에 있게 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점에 오시더라도 주님 맞을 준비가 됐습니까?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잠깐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조금만 쳐다보고 가다가는 또 넘어져요. 잠깐 쳐다보세요. 그리고 위로를 받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다시 들어야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을 한 곳 주보를 좀 봐주세요. 주보 뒷면에 있어요. 주님의 시간에. 삶이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과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세계에 주님이 계신 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인생이 90-100년 짧은 인생을 살고 난 다음 영원한 세계, 영원히 영원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죽음 이후의 삶을 지금부터 하나님이 나로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준비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이런 인생의 목적을 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셔서 예수 만나게 해주셨고 예수를 통한 이러한 구원을 누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갈급함을 다시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고 위역 위에 저 위로 하늘에 가 계시는 우리 주님을 힘들 때마다 순간순간 바라보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우리 2, 3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주전에 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게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때가 오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저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오 하나님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 기간이 되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재림이 늦어진 것 늦어졌지만은 늦어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의 허리띠를 절기게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내는 저희들 되게 만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 그 목적을 붙들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정결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영적인 갈급함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채워주셔서 예수로 말미암은 기쁨과 예수로 말미암은 즐거움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만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허전할 때마다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수 생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강절을 또 맞이했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하나님 기다리고 준비하며 바라는 저희들 되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그 영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것인 줄 나오니 각자의 달려가는 삶의 길은 다릅니다. 직장일을 하는 분들, 사업을 하는 분들, 가정주부들 각자마다 직업의 일들이 다르지만은 공통된 목적, 영의 목적, 우리 주님 기다리는 일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새하늘 새 땅을 우리 하나님 소망으로 주셨사오니 땅에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순간순간 저 하늘 위를 바라보며 위로받는 저희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주전에 찾아 나왔지만은 오늘 이 시간 다시금 내 영혼을 주의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일어나 세상을 향하여 일주일 동안 힘차게 달려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겠습니다.